네.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자,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한번 해부를 해본다면은 머릿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해부를 하면은 뇌가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 생각을 한번 우리 해본다고 할 때,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 근심, 염려, 아니면 생각일까요? 대학생들은 계약이 앞에 두고 있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이후에 직장 생활을 또 내가 취직을 할수 있을까? 이런 염려인가요? 또 자녀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놈 손 어떻게 하나? 혹시 그런 염려인가요?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염려가 있는데요. 이런 염려를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돈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돈 문제에 있어서 재물에 관한 이 염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합니다. 염려하거나 기뻐합니다. 돈과 재물의 이 문제에서 이 염려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서 우리가 올해 세운 목표대로 복음의 DNA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 갈수 있을까?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막 선교 이야기에 막 가득 차여서 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볼까? 이런 추구는 이 정도 되고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 돈 어떻게 좀 해결할까? 이런 문제에 늘 빠져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는 13절부터 21절에서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좀할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지혜로운 제자, 어리석은 부자와 지혜로운 제자 중에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가? 이런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형과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부모님께 이렇게 유산을 받았는데 형이 다 이렇게 좀 그냥 동생에게 안 나눠줬는지 아니면은 나눠줬는데도 형은 원래 두 목만 취해야 되는데 혹시 뭐네 목을 취하고 자기한테 좀 적게 줬는 건지 정확한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유업을 나와 좀 나누게 할수 있도록 내 형한테 좀 명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나는 재판장도 아니고 지금 유산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이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시죠.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형 정의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부모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자기만 이렇게 꿀꺽할 수가 있습니까? 제발 이 잘못했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문제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시면서, 야, 모든 탐심을 좀 버려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그 비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소출이 풍성한다는 것은 하늘이 도와서 풍성했겠죠. 물론 자기도 열심히 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비와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햇볕,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대적의 침입들 중다 막아주실 때 사실은 이것이 풍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 굉장히 풍성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누군가가 할때 앞날이 된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는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는 법이 없답니다. 주로 친구들을 부르거나 마을의 공동체 우리 장모님들 찾아가서 이제 마을에 가서 막 이야기해서 야 내가 이렇게 좀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의논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의논이라는 게 없어요. 심중에 생각합니다. 혼자 생각합니다. 아 조금은 외톨인지 아니면은 이미 이제 엄청난 소출이 있으니까 이것을 나 혼자 좀 갖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이었는지 생각을 하는데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나름대로 청사진 계획을 세웁니다. 내 곡간 지금 있는데 이 곡간 너무 작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계획을 잘 세웁니다. 계획 세우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런 계획 세우는 거죠. 예. 그리고는 그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영혼이란 말은 이제 단지 이 몸과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전체를 가리키는다는데, 예.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 내가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야, 내 지금 앞날에 엄청난 소출을 지금 내가 거두어서 지금 창고보다 훨씬 큰 창고를 지어서 지금 여러 해 쓸 물건 내가 지금 쌓아둘 텐데 야, 이거 이런 계획 속에서 이제는 네 앞날 있는 일은 폈다. 그래서 아, 너는 이제는 먹고 마시고 예. 쉬고 이제는 즐거워하자.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걸 꿈꾸잖아요.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 야 노후가 이 정도 됐으면 노후는 평안히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뭐 온 세계 여행 다니면서 하는 거죠.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돈을 딱 쌓아둔 딱 장고를 보니까 야 됐다. 이제는 내가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다 꿈꾸는 로망 아닙니까?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딱 등장시키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목숨 내가 데려가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네가 준비한 것 좋다. 네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가 준비한 네가 쌓아둔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부유하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쌓아두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다.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한 사람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좀 가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지적하시고 폭로하고 계십니다. 탐심이죠, 탐심. 유산을 나누지 않는 형의 부당함 고발하면서 그 사람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탐심이 없는지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으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집니다. 이 욕심 때문에 관계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형인과의 관계가 아주 다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이냐 생각한 형도 독차지하면서 동생을 밀어냈고 또 이 동생도 어쩌면은 야, 형이 지금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아마 이야기도 안 되니까 지금 막 찾아와서 좀 명예에서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에는 뭐가 들었는가 주님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보라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심, 이 탐하여 욕심내는 마음이죠. 탐심은 왜 생기는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근간다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 사람의 운명, 사람의 영혼, 사람의 목숨 이것은 어디에서 풍성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안전해질 수 있는가? 네, 어디서 아 소유가 넉넉해야 된다. 소유가 넉넉하면은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도 안전하고 내 삶도 즐겁고 이제는 쉴 수 있고 평안한 거다. 안식은 어디서 있는가? 소유가 넉넉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소유가 내가 좀 적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내 걸 좀 가져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갖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가져간 것을 더 찾아오기 위해서 거기에서 막 엄청난 전쟁과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야, 그 문제 해결 안 해놓으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의 문제 다 해결했다고 하지만은 거기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지금 물리쳐라. 그리고 그 부분의 내면 속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기저에 있는 잘못된 생각도 고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형이 동생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않은 것,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유대인 랍비로서 율법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장자는 두 몫을 취한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재산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산 때문에 형제 간 다툼으로 번진 그 내면에, 그 내면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고 있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바로 탐심이 가득 차요. 그는 형이든 동생이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존재와 생명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소유 때문에 점점 욕심이 어쨌든 더 가지려고 그 염려가 탐심을 만들어내고 그 탐심이 정말 우상숭배처럼 재물이 막 내가 그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형도 이제 없는 거죠. 요즘 뭐 그 재산 문제로 인해서 형과의 막 법정 다툼과 이런 것들은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것이 단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다 깊은 우리 인간의 이 탐심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물리치지 않는 한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야 이게 맞다라고 분배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맞냐? 이 농토가 이 정도냐? 이 벽은 아 이 담은 누구 거냐? 뭐 이 가지고 싸울 거예요. 다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한 다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정의로운 정의를 이게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놔두자는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다 근본적인 부분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툼, 갈등 많이 있죠. 정의와 공정의 문제를 놓고 옳고 그름의 주장을 대부분 펴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의 양상은 뭡니까? 다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이게 사실은 양상이죠.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못이 큽니다.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나도 잘못 있죠. 그런데 네가 훨씬 잘못됐다. 이러니까 이제 막 싸움이 되는 거죠. 싸우면서 아무도 자기 속에 있는 내가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뭐 까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 네, 물론 이제 지금은 두 사람은 굉장히 성숙하죠. 그래서 갈등이 봉합이 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처음에 공론화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협회나 감독들이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을 수단으로 냈구나. 나쁜 사람들. 자신들의 탐심과 자신들의 욕심을 이 어린 선수들은 말을 하면서 결국은 드러냈다. 예, 지금도 여전히 이런 탐심에 대해서 사실은 욕심에 대해서 나쁜 마음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분쟁들, 문제들 속에 그 기저에 뭐가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거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문제가 진짜 정의의 문제인지 아니면 탐심의 문제인지 좀 더 근원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봐야지 제대로 풀릴 수 있다. 근원적인 부분, 더 근본적인 부분들은 자꾸 놔둔 채 자꾸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합의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근데 사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신앙의 문제라서 사실 사람들은 이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분쟁은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과 소유의 넉넉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선상에 보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니면은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보냐에 따라서 다른 삶의 양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은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소유를 좀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유의 넉넉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뭐 인격이고 또 생명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고 상처를 믿든 말든 어쨌든 막 온갖 막말과 이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지금 막 부르짖고 있는 정의, 내가 부르짖고 있는 공정 그 속에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내 안에 탐심이, 탐욕이 암덩어리처럼 막 파져 있는데 그것을 혹시 못 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 내가 재판장 아니다. 그 재판 문제라면 재판장에 가라. 내가 너희들 공정의 문제를 따지려면 나한테 오지 말고 저 공정거래위원회 가서 좀 이야기해라. 그런데 나한테 왔다면은 너의 더 근본적인 죄 문제를 봐라. 탐심을 봐라. 교회가 사실은 이야기해 줄 게죠. 교회가 밖에 나와 있는 온갖 갈등이 있는 분들,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더 근본적인 문제죠. 탐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이것은 끊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막 갈등할 때 우리는 뭐라죠? 딱 보면은 알고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더 나쁘다. 여기가 조금 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은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 탐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이 염려 이것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온전한 화목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 우리 사람들과의 화평 없이는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이야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부유하지 않은 이 어리석음을 지금 폭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생명,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어쨌든 이것을 쌓아두고 또 그것을 계획을 세웠고 실행합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이런 뭐 청사지를 만들죠. 왜냐하면 자기 영혼에게도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다. 쌓아두는 것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나 확신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야 내 영혼아 이제는 네가 진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모두가 바라는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주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연기처럼 날아간다는 이 허무함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반복적으로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나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소위 요즘 말하는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내가 주도해서 내가 인생 만들었는데 내 거 아니냐? 이거 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런 삶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 간 거, 나 내 덕이죠, 내 덕.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영혼까지도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내 돈이고 내 실력이고 내 옷관이고 내 물건이기 때문에 내 영혼마저도 나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하나님을 딱 등장시키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네 목숨 가져갈 텐데 그게 안정감을 줘? 그게 너의 인생을 좀 펴줘? 이 어리석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자수성가했고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 거고 누구 도움 없이 나는 그렇게 살 청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다른 사람들을 막 좀 의존하기보다는 자기가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진짜 부유했다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면,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실은 주셔야지, 내 인생에게 복을 주셔야, 내 인생에게 비를 주셔야, 내 인생에게 바람을 주셔야, 내 인생에게 안전막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밤 내 목숨 가져갈 텐데 그건 누구 될 거냐. 열심히 수고해서 엄청나게 수조를 만들어 놓은들 그건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네가 가져갈래? 못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너 영혼은 지금 피폐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너는 뭐가 되냐? 이 바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어리석냐? 소유의 넉넉함에 의해서 존재가 규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가 준비한 것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는 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머리를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지만은 가져갈 수도 없고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는 전혀 안전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영혼 주관하심을 알고 좀 제발 좀 하나님께서 좀 부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또한 어리석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뭐, 소유의 넉넉함이 뭐 무조건 불이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소유의 넉넉함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 자본주의에 살아가는데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저축하지 않고 뭔가를 준비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뭐 게으르고 뭐 하늘에 막 하나님께서 감 떨어들어 맨날 입만 벌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막 칭송하고 이런 내용이 아닌 거 아시죠? 소유의 넉넉함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 한 권 읽었는데 돈은 중요하다. 폴 스티븐스라는 분과 한 분 이름이 성함이 클레이 뭐 어쨌든 싱가포르 분이신데 잘 모르겠어요. 그분 어쨌든 그분이 쓴 두 사람이 쓴 책인데 돈은 중요하다. 돈은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뭡니까? 돈은 중요하다. 맞다. 근데 생명의 넉넉함도 중요하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영혼도 중요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하면 대학 들어갈 수가 있나요? 예, 국영수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어만 막 답답하면은 막 영어 실력이 막 올라가나요? 예? 막 수학 공부만 계속 열심히 하니까 막 영어 실력도 막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수학 공부 잘하다가 다른 거 막 못하는 거에서 막 파다가 나중에 수학이 뭐 못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해야지, 국영수를 다 잘해야지 대학 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소유의 넉넉함, 자기를 위해서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지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수리 영역이 있어요. 탐구 영역이 따로 있다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이 영혼의 안전함, 이거를 위한 좀 준비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인색했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혹시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무리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혹시 주님을 따라간다고 좀 따라오면서 세상이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워낙 살다 보니까 워낙 내 돈 내 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이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미 막 머릿속에는 염려와 근심 속에 가득 차면서 어떻게 하면 내 돈 내 산으로 살아가 볼 거야 막 여기에만 혹시 빠져있는 우리 지체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반면교사 삼고 한번 돌아보세요. 탐심에 우리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혹시 지체가 있다면 오늘 잠시 여러분들 좀 쉬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지? 뭘 위해 살고 있지? 이거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생명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유의 넉넉함에만 온갖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영 에너지를 다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정신을 좀 탁 좀 차리면서 박철진 네 뭐하니? 너 지금 글쎄 맞아? 야 너 저거 하나님 백성 맞아? 너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 맞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만은 뉴질랜드에 키위새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국조라고 하더라고요. 국조 나라의 새. 근데 그 새가 원래 뭐 그렇게 새니까 날개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었고 또 눈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모습이 있겠죠. 근데 이제는 그 화산 지역에 살면서 천적도 없고 먹이도 굉장히 풍성하다 보니까 특히 천적인 파충류가 없는 그 있다 보니까 예, 걔가 이제는 날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면서만 계속 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날개가 퇴화됐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됐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부리가 굉장히 긴 새 있잖아요. 부리가.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코에 있어서 거기서 딱 벌레만 잡아먹어도 되니까 눈도 밝을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눈도 점점 퇴화돼서 잘 완전 못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개그맨들이 이거 가지고 막 보던 막 그 새를 혹시 키위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그렇게 된 다리는 막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다리는 막 튼튼해진 이게 키위새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혹시 이처럼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들 다 상실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볼 수 있고 누군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 이런 걸 다 은사로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기 문제로만 늘 골몰해 있고 뭐 생각한다는 게 늘 가족밖에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막 여기만 보는 거지 여기만 이렇게 보니까 볼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점점 영의 눈들은 퇴화되고 영의 감각은 퇴화되고 하나님의 주소 홀홀 날아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날개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날아본 적이 없어요. 날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 집 장만하고 여기서 내 좋은 차 타고 여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다리만 튼튼한 이런 모습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금 한번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카르페 디엠 예, 현실 속에서 그것을 즐기라 예,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헛된 것들은 이게 헛된 날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 진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낙이다. 이게 이제 전도서에 어떤 한 일곱 번 정도 나오는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감각을 놓쳤어요. 청지기의식이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헤벨, 날아가는 수증기처럼 날아가고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날아가고 곧 아침 이슬처럼 딱 햇빛들 밀면 싹 사라지는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거기에만 올인하는 거잖아요. 우리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PBS에 하는 것처럼 사라지고 불에 타고 풀어지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머리는 알죠. 그런데 시간 배정을 안 해. 마음 주지 않습니다.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는 게 아니죠. 그건. 살지 않은 것은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런 성경적인 예, 알에 대한 정의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라질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미 퇴화되었어요. 감각이 퇴화됐어요. 그러니까 뭐 느껴도 외면하죠. 봐도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키위새가 찾아보니까 알을 1년에 한 번 정도 낳는데 거의 자기 몸, 성체에 3분의 1, 4분의 1 되는 알을 품대요. 그래서 이 알을 계속 먹고 많이 나지도 않고 막 그랬다 보니까 알만 커진 거지, 속만. 그래서 나중에 알라타가 죽는데, 죽는 새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알이 너무 큰, 하나밖에 못 나. 참 그것도 좀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막 속에서 막 온갖 것을 이렇게 옛날에 그 쌤과 치유로 행복불이 나오는 뭡니까? 가오나신 거. 뭐 온갖 어물들 다 먹고 그냥 이렇게 자기 맞추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내가 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옵시다. 지혜로운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제자들을 딱 쳐다보면서 그러므로 하나의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까 우리 찬양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성가대원들 염려하지 않고 있나요? 네. 할렐루야. 예, 좋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내가 찬양했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오늘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그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도 기르시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저 까마귀 새보다 훨씬 더 귀한 그 귀중한 목숨을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2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제가 키 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염려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2m 가까이 됐겠죠. 근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막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안 크더라고 보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저번에 뭐 민주사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은 정형외과 가면 키 한 10cm도 막 키워준대요. 깜짝 듣고 와, 근데 돈이 한 몇억 든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1번하고 내려가 보세요. 혹은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NIV라든지 ESV라든지 많은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목숨 문제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기초적이고 작은 일도 너희들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백합화를 보면은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면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에 대하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염려 계속 키우지 말고 제발 염려에 대안으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이 중요한 걸 다 책임져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리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며 근심하지 말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런 것이 너희 있으리라 다 아신다. 그러므로 다만 31절 그의 나라를 구하라.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요. 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길을 갈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혜로운 제자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들이 그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그 나라를 진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그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막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은 내가 믿음으로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있다. 근데 그것의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너희가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곳간 만들고 계속 재물 쌓아주려고 하지 말고 저축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예,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주지 말고 예, 하늘에 좀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다면 그것이 낡아지지 않은 전대 배낭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이건 격언입니다. 예,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 이것을 보물로, 왜 재물을 계속 얻으려고 하냐면은, 왜 재물의 마음을 계속 추구하냐면은, 이게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보물을, 예, 진짜 재물을, 만몬이라는 재물을 보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 진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이게 보물이 될 수 있고, 아, 하늘에, 하나님 나라는 막 보석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하나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이 구제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딱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김, 누뚝, 박, 누구누구 우리 우면산 올라가 보면 옛날에 이렇게 그 기부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계단마다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에 가보면은 이 건물에 누가 기부자 명단 쫙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거기에 기초석에도 또 여기에도 보석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여러분들 소유를 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래서 구제함으로 낡아지지 않은 전대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서 지혜로운 제자는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대안은 뭐냐? 염려를 내려놓고 뭐를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이유는 바로 염려와 근심 때문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내가 좀 안전해야 되겠다, 풍요로워야겠다. 그 염려 때문에 계속 쌓아두는데 예, 쌓아둔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고 오늘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밤 가져가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져가면은 데려가면은 예, 그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쓸모없다. 대신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만 가져라. 믿음. 이게 염려에 대한 이 땅의 염려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내 나라 구하기 위해서 정신을 좀 잃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신을 거기에 좀 투자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는 더하여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농경사회 속에서 열심히 자녀들이 그때는 대가족이잖아요.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막 일을 합니다. 이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아버지는 막 일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또다시 자기의 살림을 뭐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버지가 다 이렇게 유산 분배해 주기도 하고 먹고 살게 다 해줍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열심히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걔들이 자기 먹고 살 것도 밖에 나가서 이제 안 벌어온다고 부모님 뭐라 하나요?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나머지 다 먹고서 나중에 이제는 분가하고 난다, 부모를 떠나고 난다면은 본인이 이제 하면서도 자녀들을 또 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열심히 한다면은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먹고 살게 해주고 또 쓰게 해주고 또 더하기도 하고 예, 이런 모습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 옆에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온갖 지금 근심 속에서 눌려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쌓아둔 것을 지금 자기를 위해서 부유했던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더 갖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쌓아두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제발 이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좀 하나님 나라를 좀 구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발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라면, 소유를 좀 팔아서, 쌓아둔 소유죠? 이거, 그러니까 유산으로 분배받았던 소유는 다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유산은 그대로 대물림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사유재산 이걸 좀 다 팔아 가난뱅이가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니고 쌓아둔 것 이 소유 이거 팔아서 제발 그거는 좀 없는 사람들 있을 테니까 그럼 나눠줘라. 이게 바로 낡아지지 않은 배낭 전대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고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중요하다 해서 우리 폴 스티븐스는 이 부분들을 하늘에 투자하기 예, 구속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가지. 제가 어디 그 읽으면서 좀 이런 부분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돈을 관계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하지 말고 제발 좀 사람에게 좀 투자해라.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좀 이렇게 구하는데 사람에게 투자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요즘 막 너무 몇백억 가지고 막 교회 건물 짓고 제발 이것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해라. 사람. 사람이 교회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사람이 투자하는 게 관계적으로 사용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부해라.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요즘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기는요. 바로 옆에 있죠. 보면은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구제부가 조금 활동을 좀 안 하고 있는데요. 예, 구제부가 좀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하루에 밥 한 끼를밖에 못 먹어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들을 돕는 것. 이게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한번 행하는 주님 안에서 한번 살아내는 거죠. 주님 선교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이런 부분들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것은 소위 말해서 영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하고 있는 이 일에 우리 투자한다면 이것도 결국은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보화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따라서 진짜 궁극적인 보물인 이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것, 자기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쌓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다면 시간과 재정이 조금 적게 드린다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정이 별로 없어서 저의 인생을 뭐 그리스도께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보물되게 만드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선교나 구제나 또 공동체와 그리스도께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바로 돈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드는 그 길 이것은 내가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막 부유하면서 끊임없이 재산을 쌓아두려고 하는 이것만을 취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발 좀 쌓아둔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투자해라. 하늘에 투자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투자해봐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봐라.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풍성하게 지금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뭐 오늘 재물에 관련된 문제, 돈 문제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돈의 집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재물을 보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순간 나중에 이것은 더 큰 탐심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그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돈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시간과 재정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돈까지 다스려 주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부자, 지혜로운 제자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딱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든지 나의 시간과 재정과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막 좀 꿈꾸고 싶다. 구하고 싶다. 그런 일로 막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제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고 십일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성경부도 함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온갖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날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인생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온갖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리석은 부자에 가깝습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부자들의 천국이죠. 탐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혜로운 제자들이 쌓은 보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께 투자한 삶이 보물이 되어서 곳곳에 보석으로 박혀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딱 천국에 도착할 때 여러분들 이름들이 그들 여러분들 어떻게 이때 살았는가 그 삶이 곳곳에 여러분들 이름들로 야, 너 천국 백성이다. 천국의 제자다. 그것을 증언해 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한번 진짜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이런 삶에서 좀 이제는 좀 벗어나서 하늘을 위해서 가치 좀 깨닫고 하나님께 좀 부유한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하늘에 쌓아두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유의 넉넉함보다 존재의 풍성함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 내가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부유함 이 가치를 깨닫고 기꺼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정말 쌓아두는 그 투자에 내 마음을 쓰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